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가 모두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나오는 2절, 11절까지가 이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최종적인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에서 어찌 보면 본문 중에 맨 뒤에 붙어 있는 마지막 명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크게 본론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교회 안에서 장로로 혹은 젊은 자들로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6절부터 9절 내용은 크게 보면 베드로전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고, 또 짧게 보면 후반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결론이다. 여하튼 맨 뒤에 나오는 결론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이 안에 소소하게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들과 대할 때에도 어떤 태도로 행동하고 살아야 되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를 향해서건, 연장자를 향해서건,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젊은 자를 향해서건, 누구를 향해서건 고개를 숙이는 자, 허리를 숙이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늘 마음에 불끈불끈 솟구조르는 게 있잖아요. 그 녀석이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에는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거나 대단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태도는 사람에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10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해석하고 설명을 할 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요.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나누어서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이렇게 10계명을 해석하면서 각각의 계명 설명의 맨 앞부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라. 6계명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6계명을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할 수도 있는가? 네,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회자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에 그것을 내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그에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겸손한 태도를 끝까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직분도 감당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때는 하나님의 때죠.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가까운 미래가 되었건 아니면 먼 미래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7절이에요.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면 두 번째 명령도 간단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께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50%는 내가 책임지고 50%는 주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는, 그게 이제 맡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어떤 염려를 다 못 맡길까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죠. 당연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놓고 보았을 때, 혹은 그 문제를, 그 일을 내가 어떻게든 잘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주머니 안에 10만 원이 있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있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느냐 고민을 좀 하다가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진로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맡길 수 있느냐? 못 맡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전도사님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포기한다는 뜻이다. 뭘 포기하느냐?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미래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다.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희생이다. 그 희생이 안 되면 그건 목회 못한다. 내가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거나 조금 더 좋은 길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게 목회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다. 이건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생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소망, 자기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거의 그것과 관련 생겨나는 모든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과 내가 반반씩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몽땅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에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베드로가 이 명령을 교회 안에서 직분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륜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가 남아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잘 맡겨드리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기준은 늘 똑같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리 잘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그냥 보내신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바보 천치가 아닌데 이 직분 감당하다 어떤 나쁜 일이 생길지, 얼마나 손해를 볼지 그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은 뭐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일 수도 있고 멍청한 분들일 수도 있고, 알면서도 거기를 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에 보시면,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 번째 명령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명령인데, 사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언제 이 명령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서 늘 똑같이 쓰입니다. 종말론적인 명령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다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결국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럴 때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명령을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종말론적인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8절 뒤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또 우리 생각은 그냥 주변 상황에 흘러가기,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들거든요.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울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흠칫 놀라게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가 우는 걸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마 사자 우는 것 보고서 놀랬던 분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말만 사자지 사자도 아닙니다. 우리에 가둬놓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을 줘서 순하게 키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군가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사자 동물원에 가서 쳐다보다가 애랑 같이 이렇게 사이다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 사자가 미쳤는데 갑자기 한번 운 거예요. 으르렁하고 울었어요. 그 소리가 우리는 으르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 잘 놀라가지고 마시던 음료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했대요. 아, 이게 맹수구나. 걸리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도 얼마나 준엄하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들고 있던 음료수를 떨어뜨리는,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불신자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왕이, 총독이, 그리고 주인이, 까다로운 주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 사실 얼마나 못되게 구냐면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직장 상사가 그런 왼수도 없는 그런 직장 상사, 또 가정에서 보면 불신자 부모가 때때로 보면 그런 왼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 그런 경우들을 만나는 때들이 있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라. 이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면 3편으로는 그렇게 위로를 했죠.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여지껏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배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동료들도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명령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괄해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 다시 명령을 합니다. 성도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나고 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현실이 좋지 않지만, 우는 사자 같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서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권면했던 이 모든 세 가지 명령들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염려를 맡기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온유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저것 잘 판단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악하든, 우리 주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건 늘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